우리는 살면서 참 가짜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보면 중국에서는 지금 뭐 달걀도 가짜로 만들고, 뭐 버섯도 가짜로 만들고, 쌀도 가짜로 만들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가짜 명품 얘기는 아주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게 몇억 원어치, 몇십억 어치가 세관에 걸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가짜 상품들을 보면 워낙 진짜랑 비슷하게 만들어져서 이게 정말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구별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상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는 잘못본것 같은데요. 한국에 가면 유명한 음식점 근처에 가면 전부 다 원조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닭갈비집을 가면 여기도 원조 닭갈비, 뭐 여기도 무슨 뭐 옛날부터 전통 있는 닭갈비, 30년 전통 닭갈비, 어느 지역에 닭갈비가 유명하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찐빵이 유명하다 그러면 다 원조 찐빵입니다. 이런 간판들을 보다 보면 도대체 어디가 정말로 맛있는 집인지, 도대체 어디가 정말로 진짜로 유명한 집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까? 비슷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점이나 명품이나 상품에만 가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에도 그럴듯한 모습으로 위장한 가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참이라고 할때 사용되었던 알레디노스라는 단어는요, 이건 허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리얼인, 정말인 그런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은 거기에 가짜 포도나무들이 있다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조화처럼, 진짜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진짜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해 보였고요. 그들에게도 마치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참 포도나무가 아닌 가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가짜들이, 가짜 포도나무들이 참 포도나무인 척 하면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들에게도 진리가 있고, 때로는 자기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짜가 무엇인지, 참 포도나무가 무엇인지를 구별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진짜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위조지폐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온갖 종류의 위조지폐를 하나하나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계속 연구하다 보면 무엇이 위조지폐인지 구별하는 기술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자꾸 다른 곳에 가서 이게 여기에 진리가 있다, 저기에 진리가 있다 이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로 나와서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 가까이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거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유혹을 합니다. 다른 곳에도 생명이 있고, 다른 곳에도 자유가 있고, 다른 곳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믿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붙어 있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대신에 자꾸 다른 이름을 찾아서 나섭니다. 때로는 세상의 재물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의 명예가 나에게 구원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 명예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내 삶의 생명이고 구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를 따라 주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대신에 세상의 나무들을 찾아가서 거기에 붙으면 내가 구원을 받지 않을까 착각을 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국 우리가 주님 아닌 다른 곳을 찾아서 거기에 진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거기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 아닌 곳을 찾아 떠나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다 말라버리게 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붙어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떨어지면, 주님한테서 떨어지면 거기에 바로 자유가 있다라고 믿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제 큰아들이요, 한 4살 정도, 키가 1m 정도 됐을 때 일입니다. 제 아들이랑 함께 수영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수영장에 간 적이 있는데요. 애가 4살밖에 안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계속 졸졸졸졸 뒤를 따라다녔어요. 어디를 가든지 계속 뒤에서 졸졸졸졸 따라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게 불편했나 봅니다. 갑자기 저를 딱 돌아보면서 아빠는 날 좀 따라오지 마!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혼자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너 지켜주려고 따라가는데 따라오지 말라 그러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 솔직히 그 얘기를 하면서 살짝 제가 삐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따라갔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물가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영장에 있는 50cm 정도 되는 그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물가로 가는 겁니다. 자기 키가 한 1m 정도 되니까 50cm 정도는 가뿐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계속 걸어 들어가다가 미끄러진 것 같습니다. 물 깊이는 50cm밖에 안 되는데 거기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을 꼴깍꼴깍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심이 깊은 곳은 아니지만 넘어지면 그 순간에는 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즉시 뛰어가서 구해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에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는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 순간에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에는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주님이 내 삶에 없는 것이 더 자유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난 삶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꽃꽂이 해놓은 것과 같습니다. 꽃꽂이를 해놓으면 그 순간에는 나무에 매달린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꽃들은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한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안에 거하는 대신에 내 몫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서 자기의 자유를 누리려고 그 재산을 다 가지고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멀리 멀리 가버립니다. 어쩌면 탕자는 그 순간에 아 드디어 내가 자유를 찾았다, 드디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됐다라고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찾아 떠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가진 재물 다 탕진하게 되고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를 떠났다가 저 멀리 가서 종으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돼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조차 얻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은 어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 나도 이제 하나님처럼 돼서 나도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에는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내 생각과 내 지식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떠나가는 삶이 그 순간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그 순간에는 자유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이 지혜로워 보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결국 그 마지막은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사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마지막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 곁에 붙어있는 삶은 어떻습니까? 불편함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마치 공사장에 가면 그 모자를 꼭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모 쓰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 안전모가 위에서 떨어지는 물건들을 막아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횡단보도 갈 때 신호등을 지켜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호등 지키는 거 귀찮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등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세상에서 즐기며 자유로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때로는 부담스러워 보이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찾아서 세상을 향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바람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기도 하고 때로는 태풍이 나무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 입장에서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바람이 부니까 흔들려야 되고 햇볕이 뜨거우니까 막 열심히 견뎌내야 되고 가지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차라리 나는 나무를 떠나버리겠어. 그리고 나무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세면 셀수록 햇살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 가지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을 더 많이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고 그래야만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지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주님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때로는 더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떠나면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주님께로 나가야 되고 더 주님 곁으로 붙어야만 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분의 어려움이나 자녀의 어려움이나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 더 굳건하게 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또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제거해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렇게 나올 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무화과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그 무화과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거기 무화과가 열려있나 열매를 찾아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는 어땠습니까? 잎이 무성합니다. 튼튼한 가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열매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결국 그 나무는 뿌리째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잎사귀가 얼마나 많은지, 잎사귀가 얼마나 싱싱한지, 가지가 얼마나 튼튼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어떤 실수를 합니까? 내가 가진 잎사귀들을 자랑합니다. 내가 가진 수많은 경력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기도도 하고 찬송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도 합니다.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 말들을 들어보면 마치 무성한 나뭇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나뭇잎들이 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잎만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만 그럴듯한 포도나무 가지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는 없고 그저 무성한 나뭇잎만 있다면 우리도 돌이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 필요합니다. 무성한 잎사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열매가 맺혀져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제거해 버리신다는 말하고 같이 또 한 가지 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난 주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고 있다.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 주님께서는 충분히 기뻐하실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이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하는데 그 깨끗해지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많은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잘못된 것을 찌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심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 삶에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말씀 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시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시절을 따라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처럼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기억하셔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나무에는요, 감이 맺혀야 합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혀져야 하는 열매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내 삶에서 점점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입으로는 거룩을 말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는 사랑이 없고 막상 우리의 삶에는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 없다라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열매는 아무리 많이 맺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열매는 많이 맺으면 많이 맺을수록 더 큰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잘못됐다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열매 가운데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를 않고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스팸메일로 살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온갖 이상한 세상의 악취만 풍기면서 살아낸다면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삶에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디른 소금처럼 결국에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수많은 열매들은 예수님을 닮은 열매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쁨들을 닮은 열매들이 맺혀져 있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끊임없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열매를 맺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잘 생각해 보시면 또 이런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한다라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지금 주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과학 원리 가운데 불가입성의 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 공간에는 두 가지 물건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유리병 안에 물이 있고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거죠. 물이 있는 자리에는 공기가 있을 수 없고 공기가 있는 자리에는 물이 동시에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 물건이 같은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다른 것들로 마음이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해주십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마음에서 떠났습니다. 그 귀신이 저 멀리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람의 마음은 깨끗하게 치워졌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와보니까 그 마음이 잘 청결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깨끗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안 좋게 되었습니다.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우는 데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비운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세상의 욕심 비우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자리를 주님이 거하시도록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내 마음을, 내 삶을 주님이 주장하시는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는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는구나, 아니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구나, 언제 그 열매가 보이게 될까요? 우리 겉으로 보면 누구나 다 주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위기의 시기고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명품 가방이랑 가짜, 짝퉁 가방이랑 언제 구별이 되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잘 모르시네요. 비가 오면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짝퉁 가방을 든 사람들은 다 머리에 쓰고 뛰어가고 명품 가방을 가진 사람은 다 가슴에 품에 안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지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 삶에 힘든 일이 다가오면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삶은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자꾸 주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다가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한 번은 중국의 그 아파트 부실공사한 그런 건물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아파트가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뭐 큰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그 아파트가 무너졌다길래 왜 그런가를 기사를 쫙 읽어봤더니요, 원래 아파트를 지으려면 중간에 철근을 넣어야 되잖아요. 쇠로에 다인 기둥들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 대나무를 넣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대나무로 만든 건물이 어떻게 잘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다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고 살아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쓰러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위기의 시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때에 더 뜨겁게 신앙이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삶이, 주님의 살아계심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무화과 나뭇잎 마루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 한 분만으로도 그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에 계시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세상 다른 즐거움, 다른 축복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우린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이런 말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먼저 계셔야 합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네.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세 가지 얘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실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고, 내게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혹시 유니 호수라는 곳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호수에는요, 리튬이라는 물질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하는 물질이냐면 주로 전지를 만들 때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전 세계 리튬의 40% 정도가 그 볼리비아에 있는 유니 호수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는요, 재미난 것은 그 리튬이 광석으로 있는 게 아니라 물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에 관심을 갖습니다. 물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물 안에 리튬이 녹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물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 안에는 리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물의 가치가 몇천 배, 몇만 배로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우리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의 가치는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로 뛰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매를 잘 맺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나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가지인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나무에 젖부터 있는가를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어디에 젖부터 있습니까?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나무들에 나도 모르게 젖붙임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매일 공급받아야 하고 그 말씀으로 매일 내 삶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품고 그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말씀과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더 풍성한 기도의 응답들이 내 삶에 맺혀지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모습을 닮은 열매들이 점점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 떠나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더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입만 무성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능력이,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